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1일이고요. 이제 강좌가 벌써 이제 152번째입니다. 바울의 행적 9번째. 예,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간다. 교회는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간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신약의 역사 중에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 10월 말부터 이제 신약의 서론을 살피기 시작해서 좀 세례 요한의 그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과 이제 성령의 임재 사건 등을 이렇게 살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퍼져가는 그 여정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회심했던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땅 끝으로 흘러가는 그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했었고, 또 2차로 이제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이제 전도한 그 여정을 살핀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정의 그 마지막인 이 고린도에서 이제 해당해서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강론을 시작을 하죠. 어디를 가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사실 계속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해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회 장소를 옮겨서 이제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사실 뭐 이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 유대인 그 반대자들이 끈질긴 그 저항과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이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까지 되지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그 그리스보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유스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글로에, 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제자로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갈 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그만큼 성장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이 복음 전도의 출발지 안디옥을 갔다가 그렇게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3차 여행을 시작을 해서 이 1차 갈라디아 지역을 살펴보고 그리고 에베소로 이제 와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이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우 근심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그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어떤 작은 말썽의 그런 어떤 교회 안에 뭐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칫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을 잊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빠질 수도 있는 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여정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계속 살펴가면서 알겠지만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이 고린도로 가는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딱 두 편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네 편 정도의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바울이 직접 방문했을 가능성도 세 번 정도는 방문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가져가서 이제 문제들을 그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디도 편에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아주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일단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교회 내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성경적 가치,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다루어 가야 되는가. 나는 성도에 나아갈 바를 이제 알게 해서 그들이 이제 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보내를 받은 이 땅, 어두운 땅, 음란한 땅, 욕심에 가득 찬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오늘 이제 살펴나가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을 보면 결국 그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 언약이 언약 백성이 돼서 이제 옛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가치로부터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혼란과 오류들이 있다라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태어나고 자라왔던 이 세속사회와 그리고 여전히 뭐 우리가 과거부터 맺어왔던 그 관계, 옛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구원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삶들,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새로 태어났으면 아주 새로운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던 그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나 벌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그런 세상의 가치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막 개입된 무슨 성적인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뭐 교회를 무슨 개인 기업처럼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뭐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완벽하게 금하고 있는 세속의 그런 음란한 가치들을 이 성도들과 목사들이 나서서 옹호하고 뭐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는 거죠. 이제 밖으로부터 이제 받는 영향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삶이 뭐냐? 이걸 가지고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전하는 바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영적인 은사, 뭐 표적 이런 현상들을 뭐 개인의 어떤 영적인 실력이고 뭐 어떤 특별히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또는 어떤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증인, 전도인의 삶을 살면서 전하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 일선, 최일선에서 순종할 때 드러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은사를 마치 무슨 뭐 특별한 방법으로 이거를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도 이제 그 무리한 집회를 만들고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막 억지로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심지어 그런 흉내를, 그런 은사를 흉내내게 하기 위해서 뭐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뭐 아무튼 무슨 이렇게 세상에서도 막 그런 뭐 이상한 주문을 외우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막 억지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라도 경험하는 게 마치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있는 게 교회의 현실인 거죠. 또 증인된 존재의 의미를 말씀으로 알아갈 이 교회, 이 교회에서 기복, 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순종해야 될 때 왕이신 하나님께 다 미루는 기도를 통해 금식을 통해 다 미루어 버리는 그게 마치 참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나 교회들 속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이 지금 사실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처음 교회가 시작된 이곳에서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만큼 우리를 볼 때 완악하고 패역했습니다.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르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 그 법도, 규례, 명령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우리가 만나는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 가치로,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에서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 이런 식의 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편지가 우리가 이미 살핀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살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같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말씀의 가치로 교정하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아는 그런 안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살피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그런 안목을 우리가 잘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나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그 민감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 바른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그 바른 의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답변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로 표현하는 첫 편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과 같은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잘 분별하고 살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고린도 사회와 비슷한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빚된 자녀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잘 파악하려면 먼저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 그 역사적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뭐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살펴오면서 이미 고린도 지역의 어떤 역사적 배경들, 이런 것들은 이미 몇 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파벌 문제였습니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올 때, 아까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누굴 좀 교역자나 지도자로 이렇게 남겨놓은 게 아니라 바울의 뭐 선교팀이 사실 거의 함께 그냥 에베소로 떠나왔죠. 심지어 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항상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선교의 좋은 결과들을 보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사실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정도를 가르쳐 놨으니까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잠깐 뭐 선교 같은 데를 다녀와도 보면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 뭐 길어야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참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잠깐의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는데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헤어진 거 거의 1년 반이나 그렇게 함께 있다가, 그렇게 이제 그 이 교회를 맡은 목사와 같은 사람이 그냥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니까 굉장히 허전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어느 날 새로 힘을 주는 사역자가 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미 살폈던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들 정도로 지금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특별한 그런 리더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이 와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고, 또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주는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게 아니라 바울과 뭐 아볼로를 비교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된 거죠. 개척교회에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처음부터 어려움 속에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 함께 이끌었던 교역자나 또 또 그곳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나 서로 좀 서로를 아끼는 그 특별한 그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음 은혜와 진리를 심어줬던 이 교역자에 대한 그 애정이 좀 각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두 번째로 부임하는 교역자들이 보면 항상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함께 그 정말 그 딱딱한 땅을 갈았다고 그 어려운 그 이 상황 속에 정말 기경을 하고 털을 심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뒤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나름대로 사역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얄미운 생각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가 뭐 아볼로가 더 좋다, 뭐 바울이 더 좋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분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그런 것에 좀 강하게 치우쳤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사실 뭐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고 뭐 이름도 사실 별로 없는 그런 무명 전도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지금 뭐 이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실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곳에 오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던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사람을 따르냐,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현상은 헬라 문화로 볼 때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철학파에 속했다라는 게 흉거리가 아니고 자기의 자긍심을 주는 그런 문화적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처음에는 이런 차원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더 이제 심각하게 돼서 파벌이 정해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나뉘어지는 분별 분리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페류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재산이 있었겠죠. 늙음하기 아주 젊은 여자를 첩으로 이제 데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들이 사실 호적상 그 어머니 관계가 되는 젊지만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왔던 이 여자와 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분류는 야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고통을 치는 거죠. 우리가 좀 살폈던 것처럼 헬라, 로마 문화 자체가 음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같은 경우 더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 음란한 문화가 자연스러운 그런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에서도 사실 아버지의 후처를 뭐 첩을 아들이 뭐 취한다 이런 거는 용납지 않았다.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성문화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개방되어 버려서 도를 넘어선 것을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성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개방된 성문화를 즐기는 그 문화 속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아무리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교육하며 이렇게 자라나게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학교를 가면 특히 뭐 대학이나 이런 사회로 들어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걸 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즐기지 못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중고등학생 심지어 국민학생들조차 이런 음란의 심각성을 모르고 마치 무슨 이 시대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 상황이었고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성적인 범죄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6장 후반부를 보면 같은 비슷한 문제를 또 언급, 세 번째로 지적한 그 문제가 여러 심각한 성적인 범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거든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고 국제 무역이 좀 성행하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 성적인 부도덕이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성기에는 남창, 남자들 창남이라고죠. 이 남자들까지도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흥황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그런 지역이고, 그 또한 에게해와 이오니아,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그 해를 에게해라고 그러고, 이 그리스와 이탈리 사이의 이오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연결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이제 이런 도시에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고, 굉장히 부도덕하기로 이제 이름이 높았던 그런 도시였죠. 이미 몇 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대 어느 작가의 글을 참고하면 어떤 사람이 그 시대도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성적으로 완전히 지저분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죠. 이제 고린도가 이런 도시였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문화, 이런 성적인 문화에 쉽게 빠져 있고 그래서 심지어 창남, 창녀, 매춘부들과도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음란함을 뛰어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런 시대 속의 나라들이죠. 남자나 여자,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정치가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성적인 일에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음란함에 빠지고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6장 9절부터 10절을 참고해 볼 때 분명히 지금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이게 지금 계속 꺼지지 않고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한번 믿고 나면 뭐 어떻게 살든지 뭐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지만 지금 말씀하는 이 6장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절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뭐 천국이 보장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음행, 혼전 성관계,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뺏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성도들 간에 이제 싸움이 생겼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도하고 성도 사이에 이권이 개입되어서 어떤 송사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고발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막 까발린다고 그러네? 세상에 다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판의 문제도 우리가 조금 좀 문화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아테나나 고린도인의 습관과 관습을 보면 원래 이 사람들이 작은 일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뭐 웬만하면 막 이제 전부 이제 법으로 싸우고 난리가 나죠, 지금. 그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베마라고 해서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뭐 그곳에 가서 이제 해결받는 게 이제 일상화된 어떤 생활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문화적인 게 그냥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왔던 그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막 교회에 누를 끼치고 복음 전파에 어려운 일들 막는 만드는 일이 생긴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소식들이 지금 우리 신문지상, 요즘 우리 신문지상 속에서도 종종 교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회가 뭐 돈에 관련, 재정에 관련된, 또는 아까 말한 세습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유독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뭐 사기, 성추행 뭐 이런 거.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윤리적인 범죄들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이걸 갖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이 나라에 그냥 이것을 다 그냥 보도하고 알게 하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으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똑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바른 이 성도의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결혼하는 게 옳으냐 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자기가 주께 받은 가 하나님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기 생각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무슨 결혼을 하냐 마냐 뭐 해라 마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바울이 그 과거에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는 그 소식을 늘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오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만 해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그런 다가올 그 이 재림의 환란이 이제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굳이 뭐 그렇게 뭐 결혼을 해서 그렇게 뭐 어려워질 필요가 있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건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교리,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냥 바울의 사견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뭐 임박한 그 이 재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쟁과 환란과 이런 건데, 이런 환란을 이기고 깨어있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 방해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의견을 말했는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이제 교리처럼 만들어서 뭐 결혼을 할 수 있냐파, 뭐 결혼할 수 없다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또 된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그 창녀가 1,000명이나 되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린답시고 동물 한 마리씩 끌고 가서 이제 재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위는 창녀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신전에 동물을 바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이제 신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양이 많았으면 신전에 소속된 그 1,000명이나 넘는 창녀들도 다 먹고 남아서 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도 다 먹고 남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시장에다 내다 판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종교라는 명목하에 그 1,000명의 그 창녀들이 종교 행사 뭐 그런 식으로 오면 전부 성행위를 하는 이게 유행처럼 번져 있어서 그 도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좋아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음란한 면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인 같다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신전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가정의 아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더 싫었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에 질려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란한 행위를 위해서 가져다가 신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창녀들이 먹다 남아서 그렇게 판 거를 사다가 먹는 걸 보니까 정말 찝찝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게 옳으냐 옳지 않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여전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문제는 몇몇 이 바울의 반대파가 바울이 이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상한 주장을 한 겁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나타났던 문제들과 사실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은 열두 사도들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박해자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제멋대로 자칭 사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들고 인신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오늘날 뭐 악성 댓글을 단 것처럼 뭐 그냥 에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이 온전한 뜻을 전한 어떤 진리의 통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다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까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큰 문제였었죠. 오늘날도 이 몇몇 이 뭐 교회 이 이런 이 속에서 학생운동 주도하면서 마치 사도바울처럼 행동하던 그 목사들이 뭐 가는 사건에 빠져들고 또 돈과 뭐 세습과 같은 일을 하면서 교회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받고 자라왔던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저들이 전했던 이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오늘날 그래서 목사들의 권위가 지금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목사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어쨌든 강단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이 취급당하고 우습게 여겨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영적인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몇 번을 얘기했지만 사탄이 리더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진정한 증인이여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진리의 복음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예배 시간에 이 여자들이 머리에 무슨 수건을 써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11장 4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볼 때요.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토라를 배우는 것도 허락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통 유대 그 이 회당을 가보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여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유대 율법의 아주 열혈 추종자였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심했잖아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선교를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연히 쪼개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 바울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는 회당처럼 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게 아니라 함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여자들도 실제로 이제 공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거기 보면 예언이라고 했는데 설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 이 한국 교회사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기독교 보수교파 같은 데서는 여자들과 남자들이 공간을 따로 해서 목사님이 한 곳에 있고 이렇게 꺾어진 뭐 이런 그런 모습도 있었고 아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바울이 이제 이 교회 안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그런 걸 다 깨뜨린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예배에서 여자들도 대표 기도도 하고 예언도. 그 예언이라는 게 주로 이제 성령의 영감을 호소하면서 구약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교.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교회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식의 교회 모임을 가졌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뭐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모임에서 이제 너무 과하게 어떤 도를 지나친,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한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공예배로 모일 때 이제 막 발생하게 되면서 예배가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예배 후에 하는 공동식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만찬 같은 걸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공동식사를 교회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음식을 대부분 이제 장만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한 가족처럼 이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가져온 사람들은 내가 준비해서 가져온 거니까, 뭐 그냥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냥 먼저 먹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뭐 포도주는 그때 당시 먹었으니까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뭐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된 겁니다. 주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이 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만찬을 즐기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이게 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가져온 부자들은 뭐 문제가 없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이거 줘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얻어먹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 일이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전혀 뭐 이런 일도 없고 뭐 먹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일 한두 번이지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며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다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는 커녕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고픈 채 그냥 집으로 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견땅 취해가지고서는 뭐 혼자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체들 간의 교제를 깨뜨리는 만찬 끝에 이제 성만찬 의식이 이제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의미한가.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문제였었죠.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 문제는 좀 제일 심각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했던 것은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신령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호기심에 몰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나 오늘날이나 뭐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심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미신과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었지만 이 성경의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는 서로 뭐가 더 좋은지 자랑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죠.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이 성령의 은사, 역사, 표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른바 바울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것에 많이 훈련됐고 그런 것들을 보았던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은사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향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일이 불거졌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은사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 같은 뭐 예언의 은사 같은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후임으로 이제 아볼로가 갔었었는데, 이 아볼로가 성경과 역사를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아주 잘 했는데, 근데 바울이 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 아마 방언도 아마 못했을 거고, 성령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볼로는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이제 건너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온 거니까 아볼로가 가서 직접 얘기를 한 거겠죠. 또 아까 그 이미 들었던 얘기 중에 한 통로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말씀의 통로가 되고 증인이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자기 건 것처럼 판단하고 그곳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뭐 방언의 은사들 이런 것만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니까 그런 걸 주도하고 이끌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자신의 것들로 착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어떤 자신의 영적인 레벨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죠. 이것 때문에 고린도로 보내는 이 편지의 많은 분량이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서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뭐 은사장이다, 뭐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이 한 내용입니다.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적혀졌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한 주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생겼던 일들이었었죠. 이 고린도 이 아테네 지역 사람들은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는 고대로부터 철학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까지 따지면 거의 750년간의 철학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의 아버지라고 한 탈레스 이후에 뭐 많은 제자들, 뭐 그 중에 유명한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뭡니까?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철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죽음의 문제를 자기들식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방법을 찾았던 거죠. 어떻게 해결했냐면 영이라는 게 있고 육이라는 게 있는데 영은 선한 거고 이 물질, 이 육은 악한 거다. 이 선한 영이 약한 물질적인 요소 육체에 갇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게 해방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환영할 만한 이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미화시킨 거죠. 그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다 해결했다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볼 때 어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혼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제 육체의 부활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이제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열 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작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문제 하나만 있어도 사실 교회가 휘청거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열 가지도 넘는 이런저런 문제가 막 뒤엉켜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근데 이런 이 소식을 그럼 어떻게 이걸 들었느냐면 보면 이제 처음에 이미 우리가 1장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글로에라는 사람 편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에베소로 이 아볼로에게서도 들었고. 또 얼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뭐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를 다시 모셔가려고 왔던 사람도 있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 사정을 그렇게 얘기해 준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됩니까? 라고 어떤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정들을 이제 소상하게 알게 되면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답장을 보내는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읽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바르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단지 오늘날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교회가 처음 생성되던 그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 배워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 백성, 본 어게인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뭐가 도대체 옛사람이 죽은 거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다는데 새사람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뭐냐? 성도가 뭐냐라는 걸 바르게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치 그대로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건 혼동과 오류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 핵심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런 말씀의 바른 가치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 이걸 잊지. 이게 본 어게인한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좀 바르고 온전하게 날마다 묵상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이 거듭난 백성이 되서요.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된 삶, 우리의 삶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문제를 살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답장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말씀들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분열을 주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느낌,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면서도 내 스스로 떳떳하고 자유롭다고 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 주시고 생명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나이면서도 내 마음과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분열의 길을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느낌,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면서도 내 스스로 떳떳하고 나는 자유롭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말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새롭게 태어난 본 어게인 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나가며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